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도시의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아니라 장소가 회당에서 갈릴리 바다로 변경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논쟁 이후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공격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대적인 감정이 얼마나 고조됐는지를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참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입장에 처해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작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바닷가로 나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룹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도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후반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1장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따랐던 무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가 단 이스라엘에서만 오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거기에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까지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큰일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거룩한 일들, 능력의 일들, 믿음의 일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은혜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이스라엘 지역을 뛰어넘어 이방인 지역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모이는 무리가 너무 많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지금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가 오픈된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가브나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선교 본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곳은 한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닷가는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오픈된 장소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서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지금 대기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그러한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또한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고쳐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또 더불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엎드렸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다 할 때 그때도 엎드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엎드려 그냥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굴복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꼬꾸라져 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졌다라는, 엎드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까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예수님께서 아 그래 더 많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문둥병자, 우리가 1장에서 문둥병자가 낳는 그러한 장면을 봤는데 문둥병자가 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나가서 이러한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인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임을 왜 주님께서는 나타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 사역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정작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나의 모든 그러한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환호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은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하여,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야.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 저분은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저분은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저분은 나의 사업을 잘되게 해주실 분이야. 저분은 나의 자녀를 잘되게 해주실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능력자야,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우리의 그러한 내적인 아픔과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 것뿐이죠. 메시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 있는 메시아에서는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는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기에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메시아됨을 비밀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할진데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그리스도만 우리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잘못된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할 때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더욱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두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또 장소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산으로 옮기십니다.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바닷가에 있었지만 산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지금 한정적입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이 산에 초대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열두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열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될진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보내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와 지역에 아니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 권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을 또 한번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능이란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을 또 한번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한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